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군사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일 루손섬 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과 북부 이사벨라주의 멜로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그리고 팔라완섬 앞바다의 발라파크 섬이 미군이 추가로 확보한 군사기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군사기지는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강화된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른 겁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미국은 필리핀 기지에 접근해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 군용 관사 등 시설 구축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지만 영구 주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벨라주와 카가얀주는 타이완을 향해 북쪽을 향하고 있지만 팔라완은 중국이 활주로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인공섬들을 건설한 남중국해 분쟁 지역 스프레틀리 제도 근처에 있습니다.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는 3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를 가진 교역로라며 이를 집단으로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의 미군 기지 추가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군이 군사 배치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케빈 맥카시미 하원 의장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만남을 자세히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총영사관도 성명을 내고 메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의 회동과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 중국 인민을 단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은 이어 중국과 미국 국민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서열 3위인 메카시 의장의 사무실은 3일 성명을 내고 오는 4월 5일 수요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과 초당적 회담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뉴욕에 도착한 차이 총통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비공개 연설에 나섰고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길에 다시 미국을 경유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산 샤이드 무인기 17대 중 14대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4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아조프해 동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17건의 무인 항공기 공격이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부군 사령부는 이중 13대가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지역 상공에서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인기 한 대는 오데사 지역의 한 기업체를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오전까지 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정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흑해의 오데사 항구는 지난해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 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던 휴가지였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유럽 공격 계획을 담당했던 이슬람 국가 IS 고위 간부를 사살했다고 미군 당국이 4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IS 고위 지도자 칼리프 아흐마드 알자브리를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그의 죽음으로 외부 공격을 계획하는 IS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이날 반군이 장악한 케푸틴 마을 인근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은 이 남성을 공격 현장에서 대피시켰지만 이후 그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4월 중 북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진 가운데 미한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형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신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첫 번째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 서해 북부는 1.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n't seen any indications right now. Again, we continue to monitor testing and activities of the DPRK.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곧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보탤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싱 부대변인은 그 같은 보도를 알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우리는 계속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ve seen the reports of that, but I just don't have anything to add at this time. We continue to monitor things that are activity in the DPRK, but I just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add.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이를 영변의 주요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작동, 경수로 근처 새로운 건물 건설,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가동,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확대 등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내지 않은 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I wouldn't really be able to respond to that. I think, you know, as we've said before, we continue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the DPRK.
싱 부대변인은 그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다며 앞서 밝혔듯 우리는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영내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평가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동맹국들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각종 기념일로 굵직한 정치 행사들이 이어지는 4월엔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보릿고개로 접어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전반기 미한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해상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들이 일단락됐지만 북한은 4월 들어서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들이 무력 시위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 제111주년 기념일이고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추대 제11주년 그리고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기념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4월 정치 행사들을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특징이 그동안 했던 화살 120이라든지 해일, 화산 31, 북한이 공개한 이런 일련의 핵미사일들을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고 그걸 김정은의 업적, 또 김정은을 향한 충성, 내부 결속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북한은 이달 중 대규모 군사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말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중 군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싣더니 이달 1일엔 창립 10주년을 맞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성개발과 발사, 활용 등 우주개발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위성 발사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태양절이나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축포처럼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이어지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 또한 3월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군 정찰 위성 1호기 발사만이 아니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빙 방문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의 대형 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대북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선 강력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6일, 27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라든가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 반응, 이 부분이 일종의 정치적 타이밍으로서 뭔가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의 대응 가능성 등 외교적, 군사적 부담이 큰 ICBM 정상각도 발사보다는 이미 지상 사출 시험을 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 발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기술적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농번기에 접어든 4월 중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이 일단락되면서 북한의 위기감도 줄어들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릿고개로 들어선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내치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농번기예요. 파종해야 될 때야. 보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민심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치에 전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4월, 5월은 일단 농사가 중요하니까 김정은의 공개 활동 행보는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북한이 최근 행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전격 공개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전술 핵탄두에 이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핵실험 시점을 예단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장 방문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과 2017년 6차 핵실험 전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온 전례가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 이후 이르면 4월, 늦어도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나오는 이 같은 행동은 향후 7차 핵실험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행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에 가져가서 추가 제재가 논의가 될 때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적잖은 부담이 되니까. 미중관계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근데 러시아는 확실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그런 셈법이겠죠.
홍민 실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태용 신임 한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태용 신임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3일 전화협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오늘 조태용 신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조 실장이 그의 가장 최근 직책인 주미 한국대사를 지내는 동안 동맹에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조 실장과 함께 다가오는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의 이번 전화회담은 조 실장이 지난달 30일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임무를 개시한 이후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조 신임 실장에게 최근까지 주미 한국 대사로서 미한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한 데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조 실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실장은 이번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보 회의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음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 실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 외교 안보 당국이 긴밀히 소통할 것을 기대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리번 보좌관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 미사일 방어망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밀유도 전술무기 성능을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N-24는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추진체, 그리고 비교적 큰 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체계로 정밀타격을 위한 유도체계와 비행 중 기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진전에 대해선 패트리엇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영내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진전은 사드 레이더박 해상에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육상 기반의 사드미사일 방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여전히 이들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2017년, 2022년, 2023년 2월 실시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런 ICBM 체계의 신뢰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추가 실험 없이는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 혹은 부품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접근법은 역량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기 안정성과 긴장 고조 시 통제력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 증진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주중 미국 대사관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불법 무기 제거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통합 국가 전략 중국을 갱신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중국전략은 2022년 발표된 뒤 올해 재검토 후 일부 수정됐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협력국,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힘과 지도력,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영내 평화와 안보,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이때 타이완 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이완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 군사력, 신뢰성과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주중 미국 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 목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과 동반 관계는 영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토대라며 지난 75년 이상 미국과 영내 국가들의 이익에 공헌한 제도와 관계, 기술적 지도력을 미국이 다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미국 대사관은 전 세계 동맹과 동반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며 동맹들의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 우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다른 주요 목표로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경제, 무역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의 경제 남용관행에 대항하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증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종종 미국과 그 협력국들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감시를 강화하며 인권 유린을 연구화하는데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항하고 중국 이웃 국가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 밖에 미국인들의 안전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공군 조개기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에 참여합니다. 5월 중순까지 이어질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항공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 왕립공군 소속 장거리 대잠 초계기인 CP-140 오로라가 정찰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일 유엔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아홉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VOA에 왕립 해군 호위함인 몬트리올함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네온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 왕립공군의 장거리 대잠 초계기인 CP-145로라도 향후 몇 달 동안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네온 작전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며 이는 캐나다의 가치에 부합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겠다는 캐나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공동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달 3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네온 작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해병대는 미한 연합상륙훈련에 참여한 것이 두 나라 해병대와의 협력을 심화하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가 영국을 비롯한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파견돼 미간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참여했다고 영국 왕립해군이 밝혔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 코만도 브라보 중대 소속 40명의 해병들이 한국에 파견돼 포항시 인근에서 연합훈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해병들은 훈련 지휘관들이 해안 정찰 활동에 중요한 작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고 미국과 한국의 군인들과 함께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술 시스템 충전용 소형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신기술을 시연하고 한반도에서 연합전력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대형 수송함과 강습 상륙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쌍룡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영국 해병대의 아란 산디포드 소령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견은 세계 최고의 상륙부대인 한국과 미국 해병대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영내 안보는 영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이번 코만도 부대 파견은 두 핵심 영내 동맹들과의 공유된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 코만도 중대를 유엔사 전력 제공국 자격으로 파견했으며 미국, 한국, 영국 연합수색훈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쌍룡훈련에는 전력 제공국으로 호주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해군은 안보 상황이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에 호주와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병대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과 1951년 북한 전선을 넘어 상륙작전을 수행했으며 최북단 전선인 장진호에서도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단장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영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2일 성명을 통해 맥콜 위원장이 오늘부터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 등 총 9명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대표단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영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맥콜 위원장실은 설명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일본, 한국,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맥콜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은 그들의 침입에 맞선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며 지금 미국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여를 고대하고 미국이 영내 및 그 너머에서 힘의 균형이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배우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콜 위원장은 3일 하원 외교위 공화당 대표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도착지인 일본에 있는 미 칠함대를 방문해 칼 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이어 키아라 세이지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뤄진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방일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강화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의 최근 방일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최근 이뤄진 한국통일부 장관의 방일 결과 등을 묻는 BOE의 서면 질의에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 관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 지도자들은 양국의 이익이 될 협력 증진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권 장관의 방일이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 장관의 방일과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는 납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일본과 미국, 일본과 미국, 한국 등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세 장관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등을 면담하고 대북정책 관련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내각 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아시아대항주 국장이 오는 6일 서울에서 한국의 김기웅 통일부 차관과 면담합니다. 구병상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통일부 장관이 일본 출장 시 한일 간 대북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번 면담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올해도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가들이 참여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인태협력국들과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증대, 사이버 방위, 신기술, 허위정보 확산 대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과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 사전 브리핑에서 회의 둘째 날인 5일에 인도태평양협력국과 유럽연합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협력국가들은 2020년 12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처음 참여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토가 공개한 외교장관회의 일정에 따르면 4일에는 나토 사무총장과 일본 외무장관의 공동성명 발표가 있고 5일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 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합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태협력국들과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점증하는 협력 증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also address China's growing alignment with Russia. Any provision of lethal aid by China to Russia would be a major mistak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질서와 민주적 가치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 동맹으로서 결속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협력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인태협력국들과 사이버 방위, 신기술, 허위정보 확산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원도 환영했습니다.
The consequences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are global. What is happening in Europe today could happen in East Asia tomorrow.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은 세계적이라며 오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일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기여하기로 한 최근 발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국들의 강력한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5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면서 나토 기금을 통해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3천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야 등에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71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국의 강력한 지원을 언급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에 직접 무기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당시 사실상 무기 불가 원칙을 뒤집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2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태협력국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공동도전과 안보 이익을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태협력국 정상들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건 승인했다며 2억 4천만 원, 미화로 약 180만 달러 상당의 역량 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해당 민간단체 입장과 사업 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민간단체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은 단체에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폐막을 앞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 포로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과 국적을 언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국군 포로와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울망초,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등 단체 5곳과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럽연합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국기, 최준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 등 한국인 억류자 6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 북한 내 외국인 구금자는 한국 출신밖에 없는 만큼 북한에 구금된 타회원국 국민을 타회원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정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발표한 푸놈펜 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언급된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수정 제안이 실현된다면 국군 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도 그들이 자행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군 포로의 경우 제네바 협약 상위 송환권 및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또 가족의 강제 분리 등 구체적으로 이들이 북한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시도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 대신 표결 채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서 추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전에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과 사전 협의에 나설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신원을 파악한 국군 포로와 수, 또 국군 포로 가족 탈북 입국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들은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유엔 총회도 올 연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내년 봄 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추후 요청된 내용들이 수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달 21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의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 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미송환 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가운데 해당 결의안 초안은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이 주로 한국어를 통해 감정이 호소하던 방식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북한인권운동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며 영어가 북한의 시상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한 탈북민 이서연 씨와 조세김 씨.
And how much can you guarantee that th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n't be aimed at China?
We should not accept that the idea human rights and security are separate issues.
사흘 뒤인 20일은 탈북민 티모시 조 씨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서 비정부 기구를 대신해 발언했습니다.
In this prison country and having experienced hunger.
이틀 후 22일은 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한 미국 동부 리버티 대학의 교내 주례 행사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그레이스 조 씨가 참석해 증언합니다.
And we have to make correct decision for our future and we have to protect our freedom and liberty.
이들은 모두 미국과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북한 출신 청년들입니다. 이들 말고도 이달 초엔 한국에 사는 탈북 청년 한송미 씨가 워싱턴의 하원 건물과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부대 행사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21일엔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가 제네바를 찾아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이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역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창한 용어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또 어떤 질문에도 주저하지 않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설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의회에 근무하면서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를 준비 중인 티머시 조 씨는 31일 VOA에 북한인권운동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인권운동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는 외국어와 국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북한과 다른 나라의 실상을 비교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영어를 바탕을 가지고 또 정치를 배우고 국제 인권학을 배우고 국제 관계학을 배우면서 이제 세계 무대를 점점 뚫고 들어가게 돼요.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성적으로 본다는 자체는 나라의 희망점을 찾으려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연구하게 되고 비교하고 또 역사를 뚫게 되고 그런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 부분에서.
조 씨는 특히 최근 북한 청년들의 외부 정보 접근 등 표현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을 볼 때마다 외국에 있는 탈북 청년들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외교관을 향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훈계까지 했던 이서연 씨도 행사 뒤 VOA에 비슷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최근 유튜버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미국에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소셜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박연미 씨는 이런 영어와 지식의 힘을 탈북민들의 무기로 표현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싶어도 통역에 그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유엔 같은 데서도 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막 그런 몫을 하지만 그 어떤 나라의 대사한테 가서도 막 이제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무기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을 이제 알리는 데에서.
최근 탈북민이 미국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내용의 새 책 시간이 남아 있을 때를 낸 뒤 미 전역으로 강연과 출판 행사를 다니고 있는 박 씨는 VOA에 미국인들은 질의응답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맥이 끊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방세계의 많은 청중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보다 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훨씬 많다며 북한 사회를 체험한 탈북민이 이를 영어로 직접 설명하면 국제사회의 시선을 독재 정권에서 주민들에게로 돌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 청년들의 이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7일 안보리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날 만나 증언을 해준 탈북 여성 3명에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날 증언한 조셉 김 씨와 이서연 씨에게 같은 말을 한다며 이들의 끈기와 용기는 대단했으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조명하기 위해 이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poke to that they should be proud. And I say the same thing to Mr. Kim and Ms. Le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초등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한 채 17살 때 북한을 탈출한 한송미 씨를 만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씨는 31일 VOA에 영어로 대사님과 대화했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I'm gonna keep raise my voice for North refugees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더 붙이셨는데 nobody can stop my voice and my words라 그러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정말 힘이 그 용기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한송미 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영어를 전혀 몰랐던 자신이 미국 대사와 영어로 대화하고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영어로 써서 책으로 출간한 한 씨는 영어가 자신의 삶에 큰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탈북민들의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영어로 나오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가 다 액세스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012년 이후 한송미 씨 등 50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 북한 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의 케이시 라티그 공동대표는 31일 VOA에 영어가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외부에 효율적으로 알릴 뿐 아니라 상처가 많은 탈북민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라티그 대표는 특히 탈북민들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북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을 꼽았습니다.
The big impact that we see is on people's interest level about North Korea.
외국인들이 실제로 탈북민 앞에 서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반응이 다르며 영어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통역에 비해서 화자를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라티크 대표는 탈북민들이 영어로 연설하고 책을 출간할 때마다 다른 동료 탈북민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한국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What it really shows is just how terrib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I mean, they're wasting these people away.
라티크 대표는 북한 정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주민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그저 밖으로 내보내 땔감을 나르게 하고 하찮은 일을 시켜 그들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는 북한 주민들의 능력을 낮추고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limits their ability to know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elsewher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영어 연설 등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 서해 북부는 1.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14도, 남포 아침 최저 10도, 낮 15도, 양덕 아침 7도, 낮 11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3도, 구성 아침 8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5도, 낮 13도, 희천 아침 7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3도, 낮 13도, 용현 아침 11도, 낮 15도, 개성 아침 11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16도, 신계 아침 1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8도, 낮 12도, 신포 아침 8도, 낮 12도, 장전 아침 9도, 낮 15도, 평강 아침 8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8도, 낮 14도, 장진 아침 0도, 낮 12도, 청진 아침 5도, 낮 8도, 김책 아침 7도, 낮 1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4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0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1.5에서 4.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군사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일 루손섬 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랄로공항과 북부 이사벨라주의 멜로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그리고 팔라반선 앞바다의 발라바크 섬이 미군이 추가로 확보한 군사기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군사기지는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강화된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미국은 필리핀 기지에 접근해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 연료 저장고, 군용 관사 등 시설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지만 영구 주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벨라주와 카가얀주는 파이완을 향해 북쪽을 향하고 있지만 발라완은 중국이 활주로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인공섬들을 건설한 남중국해 분쟁지역, 스프레틀리 제도 근처에 있습니다.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는 3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를 가진 교역로라며 이를 집단으로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의 미군 기지 추가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군이 군사 배치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케빈 맥카시미 하원 의장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만남을 자세히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총영사관도 성명을 내고 메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의 회동과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 중국 인민을 단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은 이어 중국과 미국 국민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 의장의 사무실은 3일 성명을 내고 오는 4월 5일 수요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과 초당적 회담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뉴욕에 도착한 차이 총통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비공개 연설에 나섰고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길에 다시 미국을 경유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산 샤이드 무인기 17대 중 14대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군당국이 4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아조프해 동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17건의 무인 항공기 공격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군 사령부는 이 중 13대가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지역 상공에서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인기 한 대는 오데사 지역의 한 기업체를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오전까지 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정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흑해 오데사 항구는 지난해 2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던 휴가지였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유럽 공격 계획을 담당했던 이슬람 국가 IS 고위 간부를 사살했다고 미군 당국이 4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IS 고위 지도자 칼리프 아흐마드 알자브리를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그의 죽음으로 외부 공격을 계획하는 IS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이날 반군이 장악한 케프틴 마을 인근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이 남성을 공격 현장에서 대피시켰지만 이후 그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